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인 오늘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최시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복음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께 선택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표현으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순히 부르심에 응답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은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만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편의 의지와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무조건적인 기쁨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된 욕망과 우리의 나약한 생각과 의지를 넘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순례의 삶입니다. 복음에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선택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르심을 망각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동안 부족하고 나약했을지 모를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임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오늘 말씀에는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최시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시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잠에도 효율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8시간 동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 중에 4시간만 잠을 잤다면 수면 효율은 50%가 됩니다. 효율이 낮으면 아무리 오래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수면 효율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부터 수면 효율 100%를 목표로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생상스의 백조 그리고 마스네의 타이슨의 명상곡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통신부의 소프리 칼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이가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세주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중에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구세주 컴플렉스란 열등감의 일종이죠. 이 컴플렉스는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 주부들의 경우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거야. 실직한 남편의 경우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나 내가 다 망가진 신세가 될 거야. 내가 아니면 교회가 쓰러질 거야. 내가 아니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야 하는 등의 생각을 가진 분들을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자신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강박 열등감이 심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선 쓸데없는 일을 자꾸 벌입니다. 일을 벌려놓으면 그것을 추스를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추스르는 일을 자신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을 해놓고서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거나 자기만 일을 한다고 불평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을 봐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희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만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기 위한 우민정책을 사용합니다. 또한 종교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도 신자들이 감히 의문이나 질문을 갖지 못하도록끔 공포신앙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든 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찾아오고 싶어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을 바꾸자고 할 경우에는 거의 실상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그럴 경우 많이 쓰는 표현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입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대개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소외감에 젖어서 자란 분들이 나이 먹고 나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힘겨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헤매는지를 주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마음속의 분노나 공허함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는 상황을 헤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동을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별다른 장식도 없는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루 다섯 번이나 기도를 시켰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호전성 때문입니다. 마음의 뜻은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존재지를 알았기 때문에 강제로 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비슷해서 하루 세 번 기도를 하게 하고 동양 고전에서도 하루 세 번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의지는 박약하고 판단이 미성숙한 편이라서 외골수의 길을 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는 신적인 존재와의 대화의 시간인 기도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평화방송, 따뜻한 동행, 라디오나 TV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 신부님들이 개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톨릭 영성심리상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텔러.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ABC 여행사 타카푸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바디프렌드 게토하우스 가노폴리 공동 제공입니다.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바디프렌드와 함께
무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bodyfriend.co.nz
전화는 플랫부시 매장 948-6440 노시어 매장 444-9114
카톡 아이디 하이맛엔제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전하세요. 바디프렌드.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할인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신속, 정확,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379-9009.
오늘은 유엔이 정한 첫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종교로 인한 테러와 갈등이 지속되자 유엔은 지난 5월 본회의를 열어 8월 22일을 국제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브라질과 캐나다, 이집트, 이라크, 파키스탄, 미국 등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193개 회원국 전원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종교와 믿음을 근거로 저질러지는 폭력과 무관용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와 민족, 문명, 인종그룹과 연관될 수 없고 연관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와 유엔기구, 시민사회 분야가 올해부터 매년 8월 22일을 종교폭력 희생자를 기리는 날로 기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이 국제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을 지정한 것은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와 믿음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 오클랜드 도심 CBD 지역에서 폭발물 위협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인근 일대를 완전 통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빅토리아 파크 근처의 한 건물에 폭발물 위협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었다고 밝히며 밤 9시경 현장을 정리하며 상황이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9시 45분 폭발물 위협이 있었던 건물을 완전히 수색했다고 말하며 누군가가 전화로 신고를 했지만 수상한 물품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위협이 있었다고 신고된 건물 근처의 한 시민은 코디아 빌딩 주변에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말했으며 코디아 회사는 사이버 시큐리티와 방화벽, 랜섬웨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통신 전문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레빈 디스트릭트 법원에서 3명의 수감자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의 수감자들은 법원 건물에서 범죄인 호송 차량에 타려는 순간 또 다른 수감자가 경찰을 제압하려고 몸싸움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탈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감호로부터 도주한 수감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고는 그 사람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린 후 내려서 사라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수감자들을 발견했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뉴울린에 있는 레스밀스 짐센터의 회원들에게 어제 있었던 스포츠 클래스에 참석한 사람이 홍역 감염자로 판명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달됐으며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들에게 전달된 이메일은 지난 2주 이내에 클럽을 방문해 감염된 회원과 접촉이 있었거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염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럽 매니저는 만일 몸에 감염 증상이 나타날 경우 클럽에 나오지 말고 가정의 또는 오클랜드 지역 보건위원회로 연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8월 21일 현재 오클랜드 지역에서만 585명의 홍역 확정 환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타미헬의 후보와 필 고프 시장 간의 오클랜드 시장의 시정 정책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타미헬의 후보는 시민들의 레이트에 8개 항목의 추가 세금이 늘어났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고프 시장이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헤럴드 뉴스토크 제트비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타미헬의 후보는 2016년 이후 고프시장은 4가지 항목의 세금을 도입하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늘렸다고 말하면서 양방 간 뜨거운 공방전이 진행됐습니다. 어젯밤의 토론회에서는 재정과 재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졌는데 타미헬의 후보는 고프시장을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명목으로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는 이를 사용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프시장은 타미헬의 후보는 자신이 만든 허구의 내용을 떠들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답했습니다. 2시간 이상 계속된 토론회에서 타미헬의 후보는 지역 유류세 폐지, 도로철도 사업 최우선화, 하버크로스 작업 추진 등 자신의 정책을 투명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보드위원으로 오클랜드에 거주하지도 않는 마이클 컬른 전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고프 시장의 체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어제 20일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35분간 만나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인식도 전달했습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당국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고노 외무상이 먼저 말을 꺼냈고 강 장관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오다 행적이 묘연해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구금됐다는 사실을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직원이 치안관리조례처벌법 위반으로 선전경찰에 의해 15일에 행정구류에 처해졌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해당 직원에 대해 영국인이 아니라 홍콩인이라 순전히 중국 내부의 일이고 최근 영국이 홍콩 문제에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어 항의했다며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홍콩 언론은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인 사이먼 정이 지난 8일 홍콩과 인접한 선전의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랜드 매입 희망 의사를 일축한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을 취소하자 덴마크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들끓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충격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덴마크 정치권은 모욕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덴마크는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매우 특별한 나라지만 그린란드 매입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매트 프레데릭슨 총리의 발언에 근거해 나는 2주 뒤로 잡혀있던 우리의 회동을 다른 때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그레테 여왕의 공식 초청에 따라 애초 다음 달 2일에서 3일 사이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발표할 추가적 만남이나 방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과의 만남 등 방한 중인 비건 대표와 관련해 추가로 알릴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2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방한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한 기간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미국 시민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고 그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이 이제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유럽에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트의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에는 새로운 위협인 만큼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지난 2일 탈퇴한 지 보름여 만인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샌 니콜라스 섬에서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 허브에서 그리고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비줄기와 함께 돌풍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엔 비가 내리다가 소나기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바람도 잔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65 헬스. 다카프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흐르고 넓은 골프장을 보며 차 한잔 즐기세요.
우거지로 유명한 한식과 양식, 맥주와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점심은 $15로 풍성한 국수 뷔페를 제공합니다. 다카프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 농원 식당 ABC 여행사 타카프나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페 바디 브랜드 게토하우스 가노폴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함성입니다.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식견이고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식견이고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제뉴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커로의 윤영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윤영준 변호사님의 그 개인 소개 말씀을 예, 해 주시죠.
네, 저는 변호사가 된 지 10년째 되고 있는 이제 변호사입니다. 베이커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임 미스터 베이커가 은퇴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로펌을 이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랑기베이 로라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 이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1995년에 처음에 이제 어학 연수 때문에 왔고요. 그 이후로 유니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이제 변호사 경력이 한 10년쯤 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다시 또 법대 공부를 다시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집사람의 푸시가 좀 있어서요. 예. 네. 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그 잘하시는 모양이시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건 그 베이커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바꾸지만요. 예, 일단 네. 좀 회사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베이커로는 2007년 미스터 베이커, 프레드 베이커 씨가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주로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 분, 이란, 중동 지역 분들, 그다음에 중국인 예, 상대로 주로 컨벤싱 업무를 맡아서 해온 회사입니다. 물론 뭐 패밀리 트러스트라든가 비즈니스를 하고 파는 커머셜 쪽도 많이 해왔고요. 네, 근데 현재는 다운사이징 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로 이제 컨베이언싱 매터, 그 다음에 트러스트 매터, 커머셜 비즈니스 그 부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조금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컨베이언싱이라고 하면 많이들 접하시는 분야일 거예요. 프로퍼티를 사고 팔 때 항상 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컨벤싱 말 자체는 프로퍼티를 트랜스퍼 하는 데 있어서 뉴질랜드의 이딜링 시스템이라는 랜드 인포메이션 뉴질랜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항상 변호사의 인볼브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나셔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먼저 어드바이스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커머셜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교민분들 중에 여러 다양한 뭐 비즈니스를 또 사시고 파시고 하고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 주의해야 할 점 변호사로부터 뭐 리스에 관해서 항상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리스를 동반하는데요. 그 리스에 대해서 체크도 받으시고 또 좋은 어떤 텀스라고 그러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변호사들끼리 또 니고시에이션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네.
네. 그 밖에 뭐 글쎄요. 유언장 많이들 안 만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보통 에스테이트 플랜 해 가지고 뭐 패밀리 트러스트도 어떻게 보면 그 범주 내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늘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서화하고 또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야도 이제 폭넓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펌에 이제 일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화한 분야가 임플로이먼트입니다.
아, 예.
고용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쟁이 있거나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클라이언트들 상대로 자문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오늘 그 말씀해 주실 내용이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인데요.
네.
예, 예, 트러스트란 어떻게 그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패밀리 트러스트 보통 많이들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하나의 어떤 엔터티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트러스티들, 그러니까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관리인들한테 명의를 넘김에 따라서 그 관리인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이 지켜지고 보호받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엔터티, 예,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이러한 그 트러스트를 그 설립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왜 그 설립을 할까요?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네. 배경을 보자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특히나 위험한 비즈니스, 보통 뭐 비즈니스 벤처라고 하죠.
네.
성공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비즈니스 벤처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공들여서 쌓아놓은 나의 재산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무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미래 어떤 결과를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패밀리 트러스트를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트러스티들한테 넘기고 그로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 벤처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럼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특히나 이제 본인의 가족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집만큼은
네.
어떤 실패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패밀리 트러스를 만들어서 그 장치 하에서 보호되고 관리되게끔
네.
예,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뉴질랜드에는 프로퍼티 릴레이션십 액트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릴레이션십 보통은 배우자가 됐건 아니면 3년 이상 같이 동거한 사실혼 관계, 드팩토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디보스를 하거나 아니면 세퍼레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릴레이션십 프로퍼티 액트라는 법하에 기본적으로 50대 50으로 나뉘어져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50대 50은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 또는 위험 부모로부터 혹시 보호받기 위해서 네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시죠.
네.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자금을 남겨두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자금이 트러스트라는 엔터티를 통해서 자녀분들 장애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쓰이게끔 그렇게 또 룰을 만드시고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아까 릴레이션십 프로퍼티와 맞닿는 부분인데요.
네.
보통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분들한테 이제 성장한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하거나 할 때 이제 증여를 하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 증여된 돈이 자녀분들이 이혼을 하시게 되거나 하면 역시 또 증여된 돈이 자녀의 이혼으로 인해서 50대 50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그 돈이 또 증여된 돈의 반이 예전 배우자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런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하나의 로스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트러스트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그 개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본인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해는 가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겠군요.
네.
예, 그렇다면 이런 그 패밀리 트러스트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예,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분, 보통 세틀러라고 하는 설립자가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패밀리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관리인인 트러스티한테
네.
넘기시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세틀로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주체가 되시고요. 그 세틀로가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티로 넘긴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러스티라 네. 하면 이제 트러스트를 세틀러의 목적과 어떤 의도한 바를 갖다 충실하게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러스티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재산이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수혜자 보통은 패밀리의 예를 들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 포함해서 자녀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손자, 손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수혜자 또는 영어로 beneficiary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틀러와 더불어 어떤 포지션, 예,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세틀러가 이제 어포인터의 역할도 합니다. 어포인터란 네. 건 뭐냐면은 트러스티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을
네.
어포인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세틀러가 어포인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또 프로텍터라는 위치에 포지션일 수 있는데 프로텍터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는 과연 트러스티가 세틀러의 목적에 맞게끔 패밀리 트러스트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심사하고 말 그대로 프로텍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는 위치에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그 트러스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베네피시러도 있는데요. 여기에 뭐 인원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느 정도를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베네피시러는 또 어느 정도 사람이 또 인볼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세틀러인 부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트러스티 역시 같은 세틀러와 같은 분이지만 역할은 다른 거죠. 세틀러는 처음에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티로 넘기는 위치에 있지만 트러스티는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틀러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세틀로 일반적으로 70-80%는 세틀로가 트러스티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세틀로로서 또한 트러스티로서 역할을 겸임하게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20-30% 정도는 세틀로 두 부부인 세틀로가 트러스티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독립적인 트러스티를 둘 수도 있는데요.
네.
독립적이라 하면 이 해당 패밀리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아닌 수혜자를 벗어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보통은 네. 프로페셔널 트러스티라고 해서 트러스티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됐건 아니면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라고 해서 또는 퍼블릭 트러스티라고 해서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그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세틀러가 이제 부부라 그러면요. 그 두 네. 사람만 트러스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꼭 그 제3자가 있어야 되나요?
네. 두 분만이 트러스티로 있으신 경우가 꽤 상당히 많고요.
아, 예.
네. 독립적인 트러스티를 두는 목적 중에 하나는 과연 이 트러스트가 재산이 이전되고 나서도 세틀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결국은 수혜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관리되어져야 하는데 보통 개인들이 트러스티 역할을 세틀러로서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치 개인의 재산인 양 재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각종 규제사항과 트러스트 관련된 법에 아무래도 좀 더 지식이 있는 그런 독립 트러스티를 씀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이 트러스트가 거짓 트러스티가 아니다. 보통은 영어로 shame trust라고 하는데요.
네.
설립 목적에 부합한 관리를 해왔는지 받고 있는지 법원에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물론 보통은 수혜자들에 의해서 많이 챌린지가 됩니다.
네.
관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독립 트러스티를 둠으로 해서 미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법원에서 저지라고 하죠.
네.
재판관의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제3자의 독립적인 트러스티가 있음으로 해서 아, 이 트러스트는 쉼 트러스트가 아니라 제대로 설립자의 의도대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트러스티의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뭐 최소와 뭐 최대 이런 것이 뭐 규정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제한이 없는지요?
이상적으로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트러스티가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무래도 트러스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만장일치라는 기본적인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글쎄요, 두 사람 또는 독립적인 트러스티 역할하는 한 사람, 세 사람 정도 예,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만장일치로 이제 다 결정을 해야겠군요.
네, 물론 세틀로가 이제 어떻게 트러스 정관을 보통 디드 오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정관을 어떻게 만들고 형성하는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틀러의 그 방향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정관으로서 이렇게 문서화를 또 하신다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베네피셜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인원이 해당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수혜자가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피셜이는 보통 설립자인 부부, 그다음에 자녀분들 거기에 손자, 손녀분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라 하더라도 보통은 클래스화한다고 하는데 그랜드 칠드런을 베네피셜리의 범주 안에 둠으로 해서 미래에 태어날 손자, 손녀까지도 베네피셜리로 두실 수 있고요. 베네피셜리는 크게 이제 두 형태의 베네피셜리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만드시게 되는 패밀리 트러스트는 discretionary beneficiary라고 해서 이 범주에는 세틀러가 원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final beneficiary라고 할 수 있는데 final은 말 그대로 트러스트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수명이 끝나거나 어떤 특정한 이벤트로 인해서 세틀러가 정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discretionary beneficiary 말 그대로 트러스티가 세틀러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대상을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final beneficiary는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특정 인 또는 특정 클래스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 경우라 그러면 이제 트러스트가 끝났을 때 그 재산 전체가 그분한테 속한다는 이런 말씀이
네, 맞습니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독립된 트러스티를 이렇게 그 구성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그 페이도 지불을 해야겠네요.
네.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상황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독립 트러스티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물론 장단점을 항상 생각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네 비용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렇지만 그 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한 한층 강화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페셔널 트러스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또는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트러스트도 아마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현재 트러스트는 설립 이후로 80년, 최대 80년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80년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새롭게 법이 바뀌면서, 80년이라는 숫자가, 120년, 125년까지도 더 길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아까 트러스트 디드라고 해서 정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또 트러스티들이 봐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Memorandum of Guidance 또는 Memorandum of Wishes라는 그런 서류입니다.
네.
그 서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세틀러가 트러스티한테 당부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부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나의 자녀 중에 가장 어린 자녀가 특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트러스트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네.
트러스트가 유지되어서 특정 나이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막내 아들이 만 30세가 됐을 때는 트러스트를 더 이상 유지 안 해도 그 나이 때 되면은 내 막내 아들이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도 알겠고 하니까 특정한 어떤 예 일반적으로 나이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트러스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세틀러의 설립 목적과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문건을 통해서 언제까지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 트러스트가 설립된 이후로 유지돼야겠구나 그때까지 역할에 충실해야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세틀러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이렇게 픽스가 될 수도 있다는
네네,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수베르티의 아베 마리아 들어봤습니다. 트러스티는 그 누가 그 선임을 하고 또 이제 그 퇴임을 또 이렇게 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네. 트러스트 디드 정관을 통해서 세틀러는 트러스티를 임명할 권리가 있고 또 퇴임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세틀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패밀리 트러스트의 그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네,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트러스트 디드란 정관과 좀 전에 말씀드린 메모랜덤 오브 가이던스 또는 메모랜덤 오브 위시를 통해서 트러스티가 목적 설립 방향에 맞도록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러스티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는 세틀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가 명의를 이전받아서 트러스티로서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소유할 수도 있고 또 모기지를 얻을 수도 있고 은행에 계좌를 틀 수도 있고 보통 글쎄요 트러스트가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가 패밀리 홈을 생각하게 되는데 패밀리 홈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프로퍼티 뭐 심지어는 아트워크까지도 네. 트러스트에 이전을 시키실 수가 있고 트러스트를 통해서 관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자산을 어떻게 그 트러스트에다가 예치를 시킬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패밀리 트러스트를 하나의 엔터티로 생각을 한다면 마치 컴퍼니처럼 네. 트러스티들의 이름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재산 이전이 컨베이언싱과 마찬가지로 개인 이름에서 세틀러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명의 이전이 됐다는 거는 세틀러가 갖고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이제 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트러스티한테 파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파는 데 있어서 트러스티들은 돈이 없으니까 세틀러한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하나는 증여를 통해서
네.
이전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증여가 아닌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론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틀러가 트러스티한테 50만 불에 해당하는 집을 넘긴다면 트러스티는 세틀러한테 50만 불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여를 통한 방법을 보시면 2011년 10월부로 뉴질랜드에서는 더 이상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순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채권 채무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세틀러의 상황에서 본다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순수한 의도에 맞게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트러스티한테 증여를 한 번에 함으로써 증여세도 안 낼 뿐 아니라 결국은 베네피셜을 위해서 더 이상 본인이 갖고 있던 집을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닌 모든 수혜자들을 위한 재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역시 2011년 10월 이전에 증여세가 있었을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서로 사고 파는 형식을 취해서 1년에 증여가 가능했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했던 최대 금액은 1년에 2만 7천 불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세틀러가 트러스트한테 집을 팔면서 1년에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증여세를 안 내는 범위에서 2만 7천 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이제 탕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은 글쎄요. 어떤 특수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통해서 프로퍼티를 트러스티들한테 이전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 있어서 뉴질랜드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그러면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집을 이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세틀러 중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 예를 들어서 내야 될 빚이 있고 어떤 빚의 채권 채무 관계에 좀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어지는 대신에 솔번시라고 영어로 솔번시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재정 상환 능력을 보통은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해서 그거를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실은 증여를 할 수 있고 솔번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을 패밀리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 세틀러의 상황과 인텐션을 살펴보고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원래대로 환수 또는 돌리는 그런 명령을 빈번하게 내릴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그 트러스트에다 이제 자산을 예치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자산을 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일단 한 상황에서는 자금을 회수하실 수는 없고요.
네.
하나의 론의 관계로 세틀러와 트러스티 간에 얼마의 자산이 이전됐을 경우에 트러스티가 여전히 세틀러한테 갚아야 될 금액이 있다면 세틀러 입장에서는 그게 빚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네. 예, 아까 그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세금 관계는 그거 외에는 또 어떤 그 세금 관계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인컴, 수입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네피셔리들 각각의 인컴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트러스트가 번 수입에 대해서 베네피셔리들한테 넘기지 않고 트러스트 안에서 수입으로 삼아서 거기서 세금을 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네. 개인한테 이제 수입을 전가할 경우는 보통은 이제 개인이 어떤 인컴 택스를 신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트러스트 자체는 그 안에서 인컴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33%라는 이제 다소 높은 세금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데도 이제 아마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러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세틀러로서 트러스트를 설립했지만 이게 과연 여전히 내 재산으로 남아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쉠 트러스트라고 해서 개인이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재산인 양 재산을 갖다가 쓰거나 처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법원을 통해서 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수혜자들이 다시 그거를 원상으로 복귀시켜 달라 그런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보통 클로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세틀러로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 자기의 재산이 트러스트로 옮겨졌을 때 이는 더 이상 나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자산이 아니라 항상 베네피셔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설립 목적 자체가 베네피셔리들한테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재산상으로 분배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또 보통 커플 입장에서 릴레이션십 프로퍼티가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일 수 있는데요.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네.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내가 가진 나의 재산을 넘겼다 하더라도 인텐션 자체가 어떤 배우자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권리를 갖다가 뺏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됐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법원에서 판사가 다시 원상태대로 또는 Property Relationship Act상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한테 재산을 다시 환수시키거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수혜자한테 그 이득이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그 매월 돌아갑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뭐 정하는지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는 학생이 베네피셜이 있다면은 그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트러스티가 어찌됐건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매달 지급되는 용돈이 될 수도 있겠고 역시 각 베네피셜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트러스티가 세틀러의 어떤 설립 목적을 역시 항상 생각하고 적절하게 돈을 재산을 이제 배분하거나 처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참 그 세틀러도 그러면 베네피셜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세틀러 본인 역시도 베네피셜이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그 트러스트를 그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변호사의 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처음에 필요로 하실 겁니다. 이제 트러스트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과연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겠고 메모랜덤 오브 위시스나 메모랜덤 오브 가이던스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트러스티한테 어떤 적절한 인스트럭션을 지시사항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역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트러스 정관 카피가 있으셔서 이제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 트러스 정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부수적인 서류라든가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 정관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설립자 자신이 유고 시에 과연 나 대신에 누가 트러스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세틀러이면서 트러스트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유언장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나면 트러스티로서의 나 대신에 누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셔서 유언장을 통해서 나 대신 트러스티 역할을 할 보통 가족분들이 되겠죠. 가족분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의 필요성 트러스트 디드만 단순히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한테 전반적인 내용을 어드바이스를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정관뿐만 아니라 유언장, 그다음에 메모랜덤 오브 위시스 또한 각 프로퍼티를 트랜스퍼 할 때 또는 증여할 때마다 역시 서류상의 작업들이 수반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서류들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패밀리 트러스트 그러면 그 자산을 갖다가 예치를 시키는 게 보통 게 부동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어떠한 자산을 거기다가 이치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실례가 어떻습니까?
네. 패밀리 트러스트는 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산을 갖다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집이겠는데요. 캐시, 뭐 쉐어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네.
전에 말씀드렸던 아트워크 예. 여러 가지 어쨌든 소유권과 관련된 거라면은 패밀리 트러스트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뱅크 디포짓 당연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자산, 뭐 현금이라든가 그 밖에 것들도 다 거기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러한 패밀리 트러스트 여기도 아마 분명히 장점과 아마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장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단점은 어떤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의 자산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면에서 패밀리 트러스트는 분명히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에 반해서 과연 한번 생성된 한번 만든 트러스트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법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패밀리 트러스트는 쉼 트러스트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명받지 않으시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독립적인 트러스티 회사, 보통 퍼블릭 트러스트가 대표적인 이제 코퍼레이트 퍼블릭 트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그 순기능을 갖다가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가 결론적으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프로페셔널 트러스티 어드바이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트러스티들이 만나서 각 베네피셔리들의 어떤 필요나 어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비용 문제가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혹시 그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위험성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elationship Property Act라는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한마디로 그걸 무시하고 또는 크레디터들의 각 크레디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무시한 채로 페미트러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다시 클로우백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페미트러스트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만들었지만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쉼 트러스트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큰 트러스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가 독립된 트러스트로 구성됐을 경우에 세틀러가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베네피셔가 뭐 어리거나 이럴 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한테 자산을 맡기는 경우가 되는데요.
네.
약간 좀 불안한 게 좀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우리가 트러스트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 프로텍터라는 포지션에 누군가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누군가를 지정을 한다면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텍터를 둠으로 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어도 프로텍터가 설립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컨트롤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프로텍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이제 변호사로서 그 패밀리 트러스트가 좋은 기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제 직업상으로 봤을 때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자로부터의 리스크, 이제 채권자는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뭐 의사, 회계사, 뭐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개인의 자산이 의도치 않게 그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예,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 청취자분들이 패밀리 트러스트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뭐 상담이 가능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의 그 직통 전화번호, 오클랜드 973-4046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적어도 이틀 안으로는 연락을 드려서 약속을 잡고 또 미팅을 예, 잡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오클랜드 973-404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베이커로가 이름이 바뀐다 그러셨죠? 그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네, 현재 회사 이름이 마랑기베일로 리미티드입니다. 그래서, 마랑기베일로로 지금, 예, 개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일.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일.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봅니다. 오늘은 베이커로의 윤영준 변호사와 트러스트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어제 저녁 오클랜드 도심 CBD 지역에서 폭발물 위협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인근 일대를 완전 통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발표할 추가적 만남이나 방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올해 자산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돼지애를 맞이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있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027-4989-132.
부동산 전문가 써니체가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전략입니다.
뉴질랜드의 제일 큰 한국 전자제품 매장이 어디예요? 하이마트! 하이마트엔 뭐가 있는데요? 북어밥솥, 비대, 정수기, 바디프렌드, 김치, 주방용품, 생활용품, 없는 게 없죠. 플랫부시 매장은 948-6440, 노쇼 매장 444-9214, 카드 아이디는 하이마트 엔제, 웹사이트는 하이마트.co.nz. 하이마트로
가요.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를 3억 방문합니다. 교황의 해외 사목 방문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아프리카 방문은 즉위 후 네 번째입니다. 교황이 첫 일정으로 방문하는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뒤 오랜 내전으로 100만여 명이 숨졌고 올해 초엔 대형 사이클론과 홍수로 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황은 내전과 자연재해를 겪은 모잠비크 국민을 위로하고 가난한 이웃과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은 이어 마다가스카르로 이동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한 슬로베니아 출신 선교사 페드로 파블로 오페카 신부가 세운 좋은 친구의 공동체를 방문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또 수도 안타나나리보 들판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할 계획입니다. 교황은 마지막 일정으로 섬나라 모리셔스를 방문해 인도양 주교단과 만나고 흑인 사회 발전과 가난한 이를 돌보는 데 힘썼던 복자 자크 데시레 라발의 성지를 방문한 뒤 로마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첫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종교로 인한 테러와 갈등이 계속되자 유엔은 지난 5월 본회의를 열어 8월 22일을 국제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브라질과 캐나다, 이집트, 이라크, 파키스탄, 미국 등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193개 회원국 전원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종교와 믿음을 근거로 저질러지는 폭력과 무관용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와 민족, 문명, 인종그룹과 연관될 수 없고 연관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와 유엔기구, 시민사회 분야가 올해부터 매년 8월 22일을 종교폭력 희생자를 기리는 날로 기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이 국제 종교폭력 희생자의 날을 지정한 것은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와 믿음의 자유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권리임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오클랜드 도심 CBD 지역에서 폭발물 위협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인근 일대를 완전 통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빅토리아 파크 근처의 한 건물에 폭발물 위협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었다고 밝히며 밤 9시경 현장을 정리하며 상황이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9시 45분 폭발물 위협이 있었던 건물을 완전히 수색했다고 말하며 누군가의 전화로 신고를 했지만 수상한 물품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위협이 있었다고 신고된 건물 근처의 한 시민은 코디아 빌딩 주변에 경찰들이 출동했었다고 말했으며 코디아 회사는 사이버 시큐리티와 방화벽, 랜섬웨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통신 전문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타미헤레 후보와 필 고프 시장 간의 오클랜드 시장의 시정 정책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타미헤레 후보는 시민들의 게이트에 8개 항목의 추가 세금이 늘어났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고프 시장이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헤럴드 뉴스토크 제트비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타미헤레 후보는 2016년 이후 고프 시장은 4가지 항목의 세금을 도입하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늘렸다고 말하면서 양방 간 뜨거운 공방전이 진행됐습니다. 어젯밤의 토론회에서는 재정과 재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졌으며 타미헤레 후보는 고프 시장을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명목으로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용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프 시장은 타미헤레 후보는 자신이 만든 허구의 내용을 떠들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답했습니다. 2시간 이상 계속된 토론회에서 타미헤레 후보는 지역 유류세 폐지, 도로 철도 사업 최우선화, 하버 크로스 작업 추진 등 자신의 정책을 투명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공개했고 특히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보드 위원으로 오클랜드에 거주하지도 않는 마이클 컬른 전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고프 시장 체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뉴울린에 있는 레스 밀스 짐 센터의 회원들에게 어제 있었던 스포츠 클래스에 참석한 사람이 홍역 감염자로 판명됐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달됐으며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들에게 전달된 이메일은 지난 2주 이내에 클럽을 방문해 감염된 회원과 접촉이 있었거나 혹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염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럽 매니저는 만일 몸에 감염 증상이 나타날 경우 클럽에 나오지 말고 가정의 또는 오클랜드 지역 보건위원회로 연락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8월 21일 현재 오클랜드 지역에서만 585명의 홍역 확정 환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레빈 디스트릭트 법원에서 3명의 수감자들이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명의 수감자들은 법원 건물에서 범죄인 호송 차량에 타려는 순간 또 다른 수감자가 경찰을 제압하려고 몸싸움을 벌였고 그동안 탈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감호로부터 도주한 수감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고는 그 사람에게 운전을 하도록 시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린 뒤 내려서 사라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경에 이 도주 사건이 일어났으며 도주한 수감자들은 어젯밤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경찰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켠 채 비행 중이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수감자들을 발견했을 경우 접근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뉴질랜드 스키 챔피언 필리파 그레그가 멕시코에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은 댕기열로 추정됩니다. 전 뉴질랜드 스키 국가대표 선수였으며 2004년 뉴질랜드 전국 자유스키 대회에 스키어 X 분야에서 챔피언을 획득했던 36살의 필리파 그레그는 퀸스타운에 거주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가족여행을 하던 중 지난 주말 사망했습니다. 댕기열은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라디오 뉴질랜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중 47명이 댕기열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멕시코에서 뉴질랜드인이 사망한 사건을 확인하고 현지 영사관을 통해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노스랜드 와이프 박물관에서 도난당했던 200년 된 인형이 이틀 만에 반환됐습니다. 와이프 박물관 직원들은 화요일에 엠마로 알려진 전시 인형이 사라진 뒤 이를 되찾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만에 엠마 인형은 빵을 넣는 비닐봉투에 담겨져 전기 테이프로 봉해진 채 박물관의 메일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되돌려진 인형은 팔과 다리 부분 등이 찢어지고 머리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이 인형은 원래 맥케이라는 캐나다 가족의 소유였는데 2002년에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선택됐었습니다.
한국 여행 중에 꼭 필요한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셨죠? 이제 ABC 여행사에서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KT 프리페이 심카드를 판매합니다. 한국 도착 후 추가 개통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여행 가실 때 KT 심카드도 꼭 준비해 가세요.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 주세요. 379-9009.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2-273-1300.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발표할 추가적 만남이나 방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2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방한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한 기간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 등이 제기됐었습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가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미국 시민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고 그 이상 설명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21일 브렉시트의 재협상 문제를 놓고 논의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장치, 즉 백스탑의 제거를 주장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전환기간인 내년 말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얼마 전 물러난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존슨 총리는 22일에는 프랑스의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나오는 제도의 중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 시민권으로 부르는 것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민 강경 대응 기조에 따른 것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없어지면 원정 출산은 물론 유학이나 취업 중에 태어나는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의 통화 정책을 주시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T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1% 오른 7203.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30% 상승한 11802.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5435.48로 거래를 마쳐 1.70% 상승했습니다. 범 유럽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1.33%가 상승한 3394.8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대중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를 짧은 기간 도울 것이라며 지금 문제는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애플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조만간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애플 지원 사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미국으로 들어오는 애플의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은 9월부터 10% 관세 부과 대상이고 아이폰 등도 12월 15일 이후 관세 대상이 되는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휴대전화 물량을 대부분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도 남지 않은 덴마크 방문을 전격 취소한 데 대해 동맹국의 무시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저녁 SNS를 통해 9월 2일에서 3일로 예정돼 있던 덴마크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에 대해 메테 프레드릭슨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형편없고 부적절하다며 덴마크 방문 취소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무역 적자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IMF의 기타 고피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 21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고율 관세를 매기면 상대국이 무역 거래선을 바꾸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균형을 줄이지 못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증가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세계 시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계획도 비효과적이라면서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FP통신은 IMF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등 여러 논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은 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거부하는 조건부 연장도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은 이틀 뒤인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협상 개시 3년여 만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은 이스라엘 제품 수입액의 99.9%, 이스라엘은 한국 제품 수입액의 100%에 대해 각각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산업부 측은 한국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라며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이 협력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7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한국은 자동차와 합성수지, 이스라엘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전자 응용기기가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202원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의 환율은 전일 종가인 1,208.3원보다 5.8원이 내린 달러당 1,202.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합 출발한 환율은 오전 10시를 넘어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고시하자 하락세로 전환해 한때 1,198.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원 달러의 환율이 장중 1,200원 아래로 내려갔던 것은 지난 2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잇따르고 있는 의혹에 대해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딸이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50억대 자산가인 본인의 딸은 수차례 장학금을 받고 논문 특혜 논란에 이른바 강남 부유층 진학 코스를 따른 것을 보며 청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커뮤니티에는 촛불 집회를 하자는 글도 등장했고 조 후보자의 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 4.3 사건 수용인들에게 53억 원의 형사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용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 소송에 대해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했다며 수감일수에 따라 최저 8천만 원에서 최고 14억 원 등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수영인들은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지급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의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제성 평가가 0.33으로 나타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가 5년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노선이 연장되고 GTX-A 그리고 C 노선이 확정되면서 환승 수요가 많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2년 말 GTX-B 노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허브에서 그리고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1원 44전, 한국에서 보낼 때는 779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63원 7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빗줄기와 함께 돌풍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에는 비가 내리다가 소나기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바람도 잔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A1 모터스가 있습니다. 65세 크룩스 로드, 이스트 타마키, 전화 273-5001.
A1 모터스에 맡겨주세요.
올해 자산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돼지애를 맞이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있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027-4989-132.
부동산 전문가 써니체가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전략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 농원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의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가 무료로 진행하는 어린이 자전거 배우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에 타카푸나 38번지 헐스트미어 로드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예약은 필요 없으며 자전거가 없는 분은 오클랜드 트랜스포트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에드라이언 021-171-86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민자들의 정착지원 인포나우 무료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인포나우는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소득지원과 복지 혜택, 세금, 고용 문제, 의료와 건강 교육, 주택과 임대, 소비자 권리, 가족 문제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등 이주민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어 전용 전화번호 0800-869-007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행정원 채용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서 행정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해외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능숙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내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공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서는 공원과 예비지의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서 양식을 이용해 공원 전반에 대한 의견이나 거주 지역의 특정 공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